VOA 세계 뉴스입니다. 러시아군이 폴란드 국경에 가까운 우크라이나 군 시설을 공격해 35명이 숨지고 134명이 다쳤다고 우크라이나 군 당국이 13일 발표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공격당한 시설에서 과거 외국인 훈련 요원들이 일하기도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지역 책임자는 러시아 전투기가 야보리우 국제평화안보센터 IPSC에 로켓 30여 발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야보리우 IPSC는 폴란드 국경에서 불과 25km 떨어져 있는 곳으로 우크라이나 서부에서 최대 규모입니다. 공습 후 해당 시설에서는 화염이 치솟았고 구급차 19대가 출동한 것이 목격됐습니다. 한편 올렉실 레즈니코프 우크라이나 국방부 장관은 인터넷에 올린 글에서 러시아 침략자들이 리비우 근처에 있는 IPSC를 공격했더라며 이곳에서 외국인 훈련관들이 일했고 희생자 정보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무기 등 군수물자를 지원하기 위한 용도에 2억 달러 규모의 자금을 승인했다고 미국 백악관이 12일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 고위관리는 이로써 우크라이나에 제공하는 지원군 규모가 12억 달러에 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에게 메모를 통해 우크라이나 방위를 위해 지정된 해외 원조법을 통해 최대 2억 달러를 배정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해당 자금은 우크라이나를 위한 무기와 기타 군수물자 제공, 군사 교육 및 훈련 등에 사용됩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당국자는 우크라이나 최전선 방위군을 지원하기 위해 대전차, 대공 시스템, 소형 무기 등을 즉각 제공하겠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수도 크이우 근처에서 전투를 피해 대피하던 사람들을 러시아군이 공격해 아이 한 명을 포함해 7명이 사망했다고 우크라이나 정보당국이 12일 주장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보당국은 이날 성명을 내고 러시아군이 크이우 지역 페레모화 마을의 피난 행렬을 공격했고 나머지 피난민들은 다시 마을로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이 같은 주장을 확인할 수 없고 러시아군도 이에 논평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러시아군 당국은 지난 2월 24일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민간인을 공격한다는 주장을 부인해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개전 이후 지금까지 러시아군 31개 전술 대대가 괴멸된 상태라고 주장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우크라이나 내 인도주의적 상황이 급속하게 악화하고 있고 이는 우크라이나군 탓이라고 러시아 리아 노보스티 통신이 러시아 국방부 고위관리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러시아군은 현재 우크라이나 내 몇몇 도시를 포위해 격렬한 폭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측이 민간인들을 대피시키기 위한 휴전을 지키지 않는다고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리아 노보스티 통신은 국가 국방관리센터 지휘관 미하일 미진체프가 우크라이나의 인도주의적 상황이 지속해서 나빠지고 있고 몇몇 도시들에선 재앙적 수준에 달했다라고 이날 보도했습니다. 미진체프는 러시아군이 휴전을 준수하고 있다면서 우크라이나군이 민간인 주거지역에 지뢰를 매설하고 도로와 교량을 파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주민들은 난방과 물, 의약품도 없는 비인간적인 조건에서 생존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서방의 대러시아 제재가 이란과의 교역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해달라는 러시아의 요구가 이란 핵합의 복원 협상을 붕괴시킬 수 있다고 프랑스, 영국, 독일 등이 12일 경고했습니다. 이란 핵합의는 이란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는 대가로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를 해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현재 유엔 안보리 상임 이사국들과 독일은 이란과 핵합의 복원 협상을 벌이고 있고 협상이 현재 막바지 단계에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주 러시아가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로 부과된 경제 제재가 이란과의 교역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해달라고 요구하면서 협상 차결에 암초가 생겼습니다. 독일과 영국, 프랑스는 12일 성명을 내고 이란 핵합의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으려 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중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3,000명 이상 발생했다고 중국 당국이 13일 발표했습니다.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13일 전날 하루 동안 중국 본토에서 지역사회 감염 사례가 3,122건 보고됐다고 발표했습니다. 12일 보고된 감염자 가운데 1,807명이 확진자로 분류됐고 무증상자는 1,31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중국은 무증상 감염자를 확진자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린산 장춘시가 12일 도시를 전면 봉쇄했습니다. VOA 세계뉴스였습니다.
News Focu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한국의 대통령 선거에서 보수 성향의 제1야당 소속 윤석열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북한이 정찰위성을 명분으로 또다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북한이 조만간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발사할 수 있다고 미군 고위 당국자가 전망했습니다. 오늘도 윤국한, 최은기 두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노시창입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지난 9일 실시된 한국의 제20대 대통령 선거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대선에서는 보수 야당인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전체 투표의 48.56%, 1639만여 표를 얻어서 당선이 됐는데요. 먼저 윤 후보의 당선 인사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북한의 불법적이고 불합리한 행동에 대해서는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하되 남북 대화의 문은 언제든 열어둘 것입니다.
자, 당선 인사에서 북한 문제에 대한 원칙을 거듭 확인한 것인데요. 윤석열 당선인은 선거 과정에서 북한 문제에 관해서 현 문재인 정부와는 다른 견해를 공약으로 내세웠던 것으로 압니다. 여기에 주목할 만한 내용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 방금 전에 윤석열 당선인의 북한 관련 발언을 들으셨는데요. 아시는 대로 윤 당선인의 북한 관련 그 언급은 전반적으로 강경합니다. 이런 입장은 임기 내내 문재인 대통령 정부가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 그리고 군사적 충돌 방지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추진했던 것과는 크게 다른 정책 기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 윤 당선인은요, 한마디로 평화를 외친다고 저절로 오지 않고 압도적인 힘으로 북한의 도발 의지를 무력화해야 한다, 이런 입장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윤석열 당선인의 외교 안보 공약을 보면요, 미국과 한국군의 연합훈련을 정상화한다, 또 대북 선제 타격 능력을 확보한다, 이렇게 북한의 대응력을 핵 문제에 대해서 강화하고 원칙 있는 협상에 나서겠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힘을 통한 평화를 구축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이 말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억제를 위해서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선제 타격에 대해서도 선거운동 과정에서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네. 또 윤 당선인 측근들은 관련해서 이 비핵화가 지금 현재로서는 최우선인 상황인 만큼 남북 간의 협력이라든지 경제협력 등은 후순이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고요. 윤 당선인은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해서도 문재인 현 정부보다는 좀 더 강한 비판적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이렇게 전문가들은 관측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윤 후보의 공약 등으로 미뤄볼 때 그러면 앞으로 남북관계가 순탄치 않을 것 같다, 이런 관측들이 벌써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최 기자가 좀 말씀 좀 해주실까요?
네. 일부 그런 관측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윤석열 후보 지금 당선이 됐는데요. 윤석열 그 당선인이 그 후보 시절에 유세무산 얘기가 무슨 선제 타격 얘기도 했고 또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반드시 거론하겠다, 이런 얘기도 했고 또 비핵화를 한 다음에야 대북 지원 이런 걸 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남북 관계가 일종의 그 강대강, 북한도 강경하게 나오고 한국도 강경하게 나와서 일종의 그 충돌을 빚을 가능성이 커지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일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남북관계를 자세히 보면 대부분의 문제, 그러니까 군사적 충돌이나 이런 것이 남한이 무슨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북한이 항상 도발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생겼고, 지금 비핵화 문제에서 북한이 굉장히 강경하게 지금 이걸 어기거나 비핵화에 나오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요. 남북관계가 순탄치 않을 가능성이 있지만 그것의 원인은 북한이다. 그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남북관계가 순탄하냐 안 순탄하냐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역시 북한이 전략적 결정을 내려서 비핵화에 나오고 또 남북관계도 좋아지고 뭐 이러면은 문제가 없는 거지만 북한이 지금처럼 계속 뭐 ICBM을 쏜다 또 핵개발을 계속한다 이렇게 되면 분위기가 자연 나빠질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순탄하냐 안 순탄하냐 이것은 한국 윤석열 그 당선인에 달린 것이 아니라 북한에 달렸다 이런 지적들을 전문가들은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문재인 정부가 집권 기간 내내 추진했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이제 더 이상 계속되기 힘들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예, 사실 그렇게 됐다고 봐야 되겠고요. 또 윤석열 후보 자신이 선거운동 과정에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해서 실패한 정책이라면서 더 이상 추진하지 않을 뜻을 밝히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이고요. 이 문재인 정부는 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통해서 남북 간의 적대적 긴장과 전쟁 위협을 없애고 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를 정착하는 것이 목표다 이렇게 밝히고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이 무엇보다도 남북한이 상호 공감하고 미국이 지지하거나 지원할 때 가능합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윤석열 당선인은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실패했다 이렇게 이미 말하지 않았습니까? 지난주였죠. 북한이 올 들어서 아홉 번째 미사일을 발사한 직후에 이 페이스북에다가 윤석열 당시 후보가 북한의 도발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실패를 확인하는 조종이다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네. 북한이 위성 발사를 빙자해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경우에 국제사회로부터 더 강력한 압박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그 언급은 윤 당선인이 집권할 경우에 대북 정책에서 지금과는 크게 다른 정책 기조를 취할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한 것으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윤 후보 당선이 확정된 직후에 바로 전화 통화를 갖고 당선을 축하했는데요. 이것도 참 이례적인 것 같고 그래서 미한 관계가 어느 때보다 강화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보는 관측, 전망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또 그 전쟁 이전에도 출범하자마자 추진했던 것이 역시 그 동맹 강화죠. 그리고 특히 동북아에서는 미국, 한국, 일본을 잇는 이른바 남방삼각관계, 전통적인 이 관계를 하는데 상당히 공을 많이 들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쿼드 이런 것도 이제 새로 발족을 해서 굉장히 움직임이 활발하고 그런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미국 조회에서는 역시 그 한국의 윤석열 그 국민의힘 후보가 이제 당선이 되면서 한미 관계가 이제 한층 강화될 거다 이런 그 전망이 많은데요. 실제로 윤석열 후보도 유세 쪽에 한 거 보면은 역시 그 전통적인 한미 동맹 강화 그리고 일본과의 강화 이런 것을 했기 때문에 역시 그 미국 바이든 행정부도 상당히 이것을 반기고 있고 또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에 당선되자마자 바로 전화를 걸어서 제일 먼저 이제 그 전화 통화를 했는데 역시 그런 것도 이런 것을 하나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런 것은 또 일찍이 과거에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은 한미 관계가 좋았던 사례 중에 하나가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과 미국 민주당인 오바마 대통령 사이가 관계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당시 그렇기 때문에 미국 조의하에서는 일부러 이번에도 그와 같이 바이든 행정부와 윤석열 행정부가 상당히 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게 아니냐 이런 관계가 많은데요. 실제로 어떻게 그런 게 될지 이것은 좀 지켜봐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네. 이 한중 관계, 한일 관계 이런 것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 같습니까?
예, 이것도 현 문재인 정부의 그 대중 대일 관계하고는 상당히 달라질 것이다라는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윤석열 당선인은 후보 시절에 일본과의 관계와 관련해서 상당히 그 진전된 얘기를 했는데요. 그 한반도 유사시에 일본군 병력이 한반도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도 반대하지 않는다는 그런 입장을 사실상 밝혔고요. 또 미국과 한국, 일본 세 나라의 군사 훈련에 대해서도 이것도 상당히 그 민감한 문제지만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는 그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당선 직후에는 일본의 기시다 총리하고 전화 통화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 전화 통화에서 일본과 한국이 동북아시아 안보와 경제 번영 등에 관련해서 그 힘을 모아야 할 그런 사안들이 많다면서 우호 협력 증진을 위해서 함께 협력해 나가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취임 후에는 실제로 한국, 미국, 일본 세 나라가 한반도 사안 관련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를 기대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그 브룸버그 통신의 그 분석 기사가 관심을 끄는데요. 여느 다른 기사도 대체로 그렇지만 이 기사는 미국이 중국 그리고 북한, 러시아에 대한 압박과 관련해서 새로운 친구를 얻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네. 분석한 대로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지금과는 적잖이 다를 것이다 라는 관측인데요. 아시는 대로 문재인 정부는 미국과 중국 그 두 강대국 사이에서 상당히 균형 외교를 강조해 오지 않았습니까? 어느 한쪽에도 네. 치우치지 않는 그런 외교 전략을 펼쳤는데요. 윤석열 당선인은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좀 다릅니다. 그 미국의 사드를 추가 배치해야 한다는 그런 입장을 밝힌 바가 있고요. 또 말하자면 전반적으로 미사일 방어망 미국이 주도하는 여기 이것이 필요하지 않나 싶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이것은 그 문재인 정부가 한반도 내 그 미사일 방어망과 관련해서 삼불 정책 이른바 언급했던 것과는 상당히 다른 그런 기조여서 일부에서는 미국하고는 동맹관계를 강조하면서 더욱더 밀착하는 가운데 중국과는 상호 존중하는 수준에서의 그런 외교를 펼칠 것이다 라는 관측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앞서 블룸버그를 언급을 하셨는데 이 대체적으로 이 언론 미국 언론들이 이 윤석열 후보 당선과 관련해서 앞으로의 남북 관계를 비롯한 대외 문제에서 큰 변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전망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 기자가 좀 이 부분을 좀 정리를 좀 해 주실까요?
네. 이제 이것이 그 한국에서 이제 5년 만에 이제 대통령이 바뀌는 것이고 그리고 같은 그 정당에서 나온 대통령이 아니라 이번에 이제 정권 교체가 이제 되는 거죠. 그리고 윤석열 당선자가 이제 그 한국의 그 보수 야당 출신 대통령이고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강골 인사다 이렇게 알려졌기 때문에 외신이나 한국 언론이나 그런 관측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뉴욕 타임스 그 신문 같은 경우도 이번에 윤석열 당선과 관련해서 전임 문재인 대통령의 그 대북 접근을 굉장히 비판을 많이 했고 말로만 이렇게 무슨 남북 평화가 되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북한과의 그 대화와 평화를 추구하는 대북 정책이 완전히 뒤집는 게 아니냐 이런 그 보도도 한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가 뭐 이런 보도를 보긴 하지만 한 가지 주의할 것은 정치인이 선거 중에 유세 도중에 하는 얘기를 100% 믿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정치인이 이제 그 선거 중에 한 얘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실제로 본인이 취임을 해서 대통령 자리에 앉을 때의 한 실제 정책하고는 비슷할 수도 있고 굉장히 다를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것이 저희가 주의는 해야 되겠지만 이것을 100% 고지고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 이제 그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윤석열 그 당선인 자체가 무슨 북한 문제 전문가라든가 외교 문제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중요한 것은 앞으로 한 두 달간에 이제 그 윤석열 당선인이 인수위원회를 꾸려서 정부 그 인사를 하죠. 자신이 내각에서 이끌어 나갈 장관, 국무총리 이런 것을 하는데 여기서 외무장관, 국정원장 또 청와대 그 안보실장 이런 것을 어떤 인사를 가진 사람을 하는가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중국과 관련해서는 좀 그 여러 가지 견해가 많습니다. 아마 중국과는 좀 멀어지고 일본과는 좀 가까워질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긴 있습니다만은 지금 한국의 가장 큰 무역 파트너, 무역 상대가 지금 중국입니다. 한 해에도 뭐 수천억 달러의 무역권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설사 속마음이 그렇다 하더라도 윤석열 당선인이 한국의 경제적 이익을 희생해가면서 중국과의 거리를 멀 것이다 이런 거는 뭐 상상하기 어렵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개인적인 입장 정치인의 입장 이런 것이 있겠지만 아마 대통령 되기 이전에 한 발언하고 실제로 나중에 하는 정책하고는 상당한 거리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윤석열 당선과 관련된 얘기 자세히 나눠봤습니다.
시사 대담 프로그램 뉴스 포커스. 지난 일주일간 발생한 주요 뉴스를 폭넓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방송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북한은 지난달 27일에 이어서 5일에도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북한은 이번 두 차례 시험 발사가 정찰위성 개발을 위한 시험이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과연 이런 발표가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지 그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윤 기자가 좀 말씀해 주실까요?
예, 그 사실 북한이 군사 목적의 정찰위성을 개발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상당 부분 나름대로 그 목적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도 이제 갈수록 자체 국방력을 강화하고 신형 무기를 개발하는 상황에서 사실은 군사 정보를 좀 더 강화할 필요성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 맥락에서 이번에 그 두 차례 쏘아올린 그 미사일에 장착해서 카메라를 가지고 이제 지구 궤도 지구 사진을 찍고 또 그것을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조악하긴 하지만 이것 자체가 이제 그 위성 그 탄두에 이제 카메라를 장착해서 위성 목적으로 활용하려는 것이다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그런 전문가들의 분석하고는 별개로 미국과 한국군 당국은 이것이 정찰 위성 개발을 명분으로 삼은 실제로는 장거리 로켓 발사를 하려고 하는 것이다.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지금 개발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근거로서는 미국과 한국군 당국이 이례적으로 같은 시각에 이제 발표를 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최근에 두 차례 북한이 중거리 탄도미사일로 발표한 이런 것들이 지난 2020년 10월 노동당 창건일 열병식 때 처음으로 선을 보인 신형 ICBM 체계와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과 한국의 군 당국은 이번에 두 발사가 실제로는 장거리 ICBM 그 개발을 앞두고 최대 사거리 시험 발사를 하기 위해서 그 성능을 시험한 그런 의도가 있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장거리 탄도미사일 ICBM 그 시험 발사를 위한 사전 준비 단계라는 그런 분석인 것이고요. 또 이런 맥락에서 실제로 그 북한 관영 매체들의 보도를 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최근에 국가우주개발국을 둘러봤고요. 또 서해 위성발사장도 현지 지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 서해 위성발사장은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했는데, 물론 서방국 미국 등은 장거리 탄도미사일 ICBM이라고 이렇게 규정을 지었던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발사가 ICBM 시험 발사가 임박했다라는 그런 경고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 ICBM 발사가 임박했다는 여기에 따라서 지금 미국과 한국 당국은 이것과 관련한 정보 수집 그리고 또 그 MD 방어망을 강화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북한이 그러면 왜 굳이 장거리 탄도 미사일이라고 하지 않고 정찰 위성을 명분으로 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좀 한번 정리를 한번 해주실까요?
네, 역시 그것은 그 명분을 쌓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장거리 탄도 미사일이나 사실은 그 정찰용 위성을 쏘거나 똑같이 그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거의 한 99% 비슷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탄도가 이제 위성이 들어가면 위성이 되는 것이고 거기에 뭐 이제 폭탄 이런 게 들어가면은 그야말로 ICBM이 되는 그런 차이기 때문에요. 같긴 하지만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볼 적에 가령 장거리 탄도 미사일을 쐈다, ICBM을 쐈다 이럴 경우에는 국제사회 여론의 그 보는 여론도 그렇고 또 유엔 안보리의 뭐 제재나 뭐 이런 것 등에서 상당히 불리한데 만일 같은 것을 쏘더라도 이것이 ICBM이 아니라 위성을 쏘기 위한 그 로켓 발사다 이렇게 지면은 아무래도 좀 국제사회 그 제재나 그 비난을 좀 그 덜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그 목적으로 북한이 자꾸 ICBM 이런 것을 테스트하고 시험하고는 있지만 계속 하는 얘기로는 그것이 아니라 정찰용 위성 개발이다 또 위성을 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관측통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이 오는 4월 15일 김일성 110회 생일을 계기로 해서 또 정찰위성을 발사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기도 한데요. 그 가능성을 뭐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실제로 그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이 최근에 준비 과정을 보면은 그동안 1월 달부터 계속해서 다양한 종류의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끝에 1월 20일에는 사실상 그 핵실험과 장거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유예 조치에 대해서 철회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했다. 이렇게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이어서 이제 두 차례 중거리 탄도미사일이라고 하는 그러나 미국과 한국 정보당국은 이것이 그야말로 사정거리만 조정한 실제로는 새로운 신형 화성 17형이라고 그랬는데요. ICBM 말하자면 시험을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는 이제 앞으로 한 달 남짓 남은 김일성 주석 110회 생일, 북한은 태양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이때를 전후해서 이 로켓, 장거리 로켓, 그러니까 ICBM을 시험 발사할 가능성을 상당히 높게 보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맥락에서 그 이례적으로 이 분석한 결과를 미국과 한국 당국이 공개리에 발표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 사전에 경각심을 높이고 대비를 좀 더 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라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최근 국가우주개발국을 시찰을 했고요. 이어서 서해 위성발사장도 현지 지도를 했습니다. ICBM 발사 유예 모라토리엄 이것이 정말로 이걸 파괴하려는 그런 뭐 행보라고 확신할 수 있는 걸까요?
네, 그렇게 보는 시선이 많습니다. 북한이 뭐 쭉 이제 그동안의 흐름을 보면 작년 1월에 그 당대회를 열면서 거기서도 정찰위성을 쏘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연말에는 또 그 전원회의를 열어서 거기서도 국방력 강화가 최고 목표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최근에는 또 그 두 차례 당초에는 중거리 미사일을 쏜 것으로 알려졌지만 미국과 한국의 군당국이 자세히 분석을 해보니까 북한이 새로 개발한 화성 17형 미사일 시스템 엔진이나 이런 것을 시험한 것 같다 이렇게 미국과 한국 군당국이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북한이 언제 쏠지는 지금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조만간 아마 그 장거리 ICBM을 쏠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요. 북한이 ICBM을 쏘게 되면 이것은 그야말로 지난 2018년이죠. 당시 그 김정은 위원장이 자체적으로 약속했던 모라토리움, 그러니까 핵실험도 안 하고 ICBM도 쏘지 않는다 이런 것을 공식적으로 파기하게 되는 이런 결과가 되고요. 모라토리움 문제는 이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이렇게 되면은 남북관계, 미북관계가 사실상 원점으로 돌아가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은 지금 남북관계에 굉장히 지금 그 결과가 안 좋고 분위기는 안 좋습니다만은 그래도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몇 년간 노력을 해서 여러 가지 그 합의 중에 이룬 것 중에 하나가 북한이 그래도 핵실험과 ICBM을 쏘지 않는 것,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하나의 그 남북관계를 떠받드는 안전판 중에 하나인데 북한이 이번에 이제 ICBM을 쏘게 되면은 이것이 사실상 끝나게 되기 때문에 그야말로 남북관계는 문재인 대통령 이전의 원상태로 원점 회귀를 하는 그런 상황으로 돌아가게 되고요. 미북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2018년에 싱가포르에서 미국과 북한의 정상이 만나서 공동성명을 했는에 공동성명은 없지만 그 뒤로 북한이 한 것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미국은 대규모 군사훈련을 하지 않고 북한은 반대로 ICBM 핵실험을 하지 않는다. 이것이 그동안의 미북 관계를 바치는 굉장히 중요한 안전판 중에 하나인데 북한이 이렇게 지금 만일 ICBM을 이번 달이고 다음 달이고 쏴버리게 되면 사실상 모라토리움이 깨지는 건 물론이고 미북 관계에 굉장히 중요한 안전판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야말로 미북 관계가 그 싱가포르에서 트럼프 김정은 정상회담 이전 상황으로 그야말로 후퇴를 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우려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 이 ICBM 관련 움직임 외에도 최근에 영변 핵시설을 가동하고 또 풍계리 핵실험장을 복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는데 그러면 이 한반도 정세가 이제 또 새로운 위기 국면으로 접어드는 건 아닐까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그 최근에 북한 관련 움직임을 보면 이 핵시설 영변에서 이 가동한 것은 이미 벌써 꽤 된 거고요. 풍계리 핵실험장 관련한 새로운 정보는 이 갱도를 복구하고 있는 것이 지금 포착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 네.
또 그동안 저희가 얘기한 대로 ICBM 관련해서도 구체적인 움직임이 드러나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은 도널드 트럼프 전임 대통령 시절에 그 화염과 분노 그리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 총회 연설에서 북한에 대한 파괴를 언급했던 그런 상당히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이 다시 재현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문재인 정부 임기 말 그리고 새롭게 들어서는 윤석열 정부 임기 초반에 최대 말하자면 과제로 떠오르게 될 텐데요. 어떻게 보면은 최근의 움직임을 보면 북한은 이미 내부적으로 이른바 모라토리움의 철회를 결정했을 수 있다는 그런 분석도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인 지금 핵실험 체계 그리고 장거리 그 탄도미사일 ICBM 시험 발사를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사실상 철회를 이미 결정한 것일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되면 다시 한치 앞을 보기 어려운. 게다가 지난 2017년 그 트럼프 행정부 때와는 또 다른 사태의 가능성도 있는 게, 당시에는 문재인 한국 정부가 미국과 한국에 고조되는 이런 레토릭을 좀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그래도 상당히 그 말하자면 움직이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네. 이번에는 이제 한국에서 상당히 대북 강경론을 주장하는 그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또 미국에서도 이제는 그 중국과 러시아와 상당히 대결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좀 더 강하게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요. 바로 이런 점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의 ICBM 관련 움직임에 그 관련해서 그 사전 추가 제재를 취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것이 이제 11일 날 그 추가 제재를 발표한 건데요. 이렇게 보면은 4년, 5년 전에 그 한반도 위기 상황과는 이것과는 또 다른 말하자면 심각한 위기 상황을 맞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는 겁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뉴스 포커스를 듣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을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접속하시면 됩니다.
북미 항공우주방위사령관이 지난 8일 하원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글렌 벤허크 사령관인데, 이 북부사령관이 북한이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조만간 발사할 수 있다고 이렇게 전망을 했는데, 이제 이런 얘기를 전망을 이렇게 하는 데는 뭐 그럴 만한 근거가 있어서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닐까요?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은 그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이제 3월 11일 기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방부, 국무부, 백악관 일제히 지금 북한이 조만간 그 ICBM을 발사할 것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그렇게 미국이 판단하는 데는 이제 몇 가지 근거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첫째가 이제 그 북한이 지난 2월 27일이죠. 그리고 3월 5일 날 두 차례 중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는데요. 당초에는 이것이 그 많은 비행거리를 나는 게 아니라서 이것이 그 그냥 중거리 미사일 아니냐 이렇게 지금 봤는데, 그 뒤로 그 미국의 정보기관들이 아마 이것을 굉장히 면밀하게 아마 분석 검토했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이것이 그 과거에 이미 쐈던 그런 것이 아니라 새로운 그 ICBM 시스템이 사용된 그런 발사였다. 두 번 했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것이 그 지난 2020년에 노동당 열병식에서 등장했던 화성 17형 ICBM 이것을 쏜 것 같다. 뭐 전체로 쏜 건 아니지만 그중에 엔진이라든가 뭐 이런 일부분을 아마 다시 시험 발사한 것 같다. 이것이 하나 근거고요. 또 다른 하나는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3월 9일 날 이제 평양의 국가우주개발국 시찰에서 여기서 정찰위성을 발사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 또 하나 10일에는 이어서 동창리에 있는 위성발사장을 방문해서 정찰위성을 발사에 대비해서 시설을 확충해라 이렇게 아주 공개적으로 그 지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같은 기술적 분석, 또 김정은 위원장의 동선 이런 것을 분석을 해서 아마 미국의 그 정보기관이나 군당국에서 북한이 언제인지는 몰라도 조만간 ICBM을 발사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중앙정보국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 CIA 여기에 에이브릴 헤인스 국장이 지난 8일 미국 하원정보위원회 청문회에 나왔습니다. 이 17개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이 국가정보국의 헤인스 국장인데, 잠깐 이 헤인스 국장의 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Kim Jong-un continues to steadily expand and enhance Pyongyang's nuclear and conventional capabilities targeting the United States.
네, 헤인스 국가정보국장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국과 동맹국을 겨냥한 핵과 재래식 능력을 꾸준히 확장하고 강화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말을 했는데요. 그러면
이 핵실험을 뭐 곧 할 것이다 뭐 그런 얘기하고도 뭐 연결이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뭐 핵실험을 곧 할 건지 이거는 누구도 알지 못하지만
네.
지금까지 나타나고 있는 그 정보 또는 언론 보도들이 새로운 건물이 건축되고 또 기존의 건물은 보강하는 움직임이 있고요. 또 특히나 무엇보다도 이 과거에 2018년 5월이었죠. 그 폭파한 갱도를 다시 복구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그렇게 파악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들은 사실 핵실험을 재개하기 위한 상당히 구체적인 움직임에 속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들이고요. 바로 그런 맥락에서 핵실험과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장거리 탄도미사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M 시험 발사 유예 조치가 이미 철회된 것이 아니냐 내부적으로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언제든 이런 시설들이 기술적으로 복구되고 때가 되면은 북한이 지금처럼 이렇게 미국과 전혀 협상이라든지 대화가 진행되지 않고 또 더더군다나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미국이 극한적으로 이렇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북한이 추가적인 핵실험 그리고 ICBM 시험 발사 이런 것을 하려고 할 그런 동의는 충분히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오늘은 한국 대통령 선거에서 보수적인 제1야당의 윤석열 후보가 당선된 소식, 북한이 또다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소식, 그리고 조만간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고 미군 당국자가 전망한 소식 등을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한 기자, 최원기 기자, 그리고 진행의 노시창이었습니다. 뉴스 포커스를 마치겠습니다.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악관의 주인들의 부지영입니다. 20달러짜리 미국 지폐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바로 미국의 제7대 대통령을 지낸 앤드류 잭슨입니다. 미국 지폐에 등장할 정도로 이 나라 역사에 큰 발자취를 남긴 인물이지만 앤드류 잭슨만큼 논란 많은 대통령도 드물 텐데요. 백악관의 주인들, 오늘은 앤드류 잭슨에 대한 얘기입니다.
1829년 3월, 남루한 차림의 농민과 노동자들이 구름처럼 워싱턴에 모여들었다. 보통 사람들이 대통령, 바로 앤드류 잭슨의 취임식을 보기 위해서였다. 대통령의 얼굴을 조금이라도 엿보겠다고 지붕 위까지 올라간 사람들, 취임식이 끝나자 우르르 백악관으로 몰려갔는데 흙 묻은 장화를 신고 값비싼 의자에 올라서는가 하면 사방에 술과 음식을 엎지르면서 백악관을 쓰레기장으로 만들었다.
네, 당시 이 광경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혀를 끌끌 차기도 했는데요. 이런 생소한 취임식 날 풍경만큼이나 앤드류 잭슨은 이전 대통령들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초대 조지 워싱턴 대통령에서부터 바로 전임자였던 존 퀸시 애덤스에 이르기까지 역대 미국 대통령들은 대부분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제대로 교육받은 사람들이었는데요. 앤드류 잭슨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나 앤드류 잭슨은 1767년에 사우스 캐롤라이나의 산간 벽지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돌아가셨고요. 열몇 살 때 어머니마저 돌아가셔서 고아가 됐습니다. 독립전쟁 기간에는 소년병으로 나가서 영국군에 맞서 싸웠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에는 법을 공부해서 법률가로 활동을 했고 판사까지 됐는데 그런데도 정식으로 대학을 나오지 않았다고 어찌나 흉들을 보던지 나중에 하버드 대학이 나한테 법학 박사 학위를 주려고 하니까 존 퀸시 애덤스가 반발을 하더군요. 자기 이름 철자도 제대로 모르는 사람에게 박사 학위가 웬 말이냐고요? 아, 그래서 제가 그랬죠. 어떤 단어, 철자를 쓰든 적어도 두 가지 방법 이상을 생각해내지 못한다니 참 불쌍하다고요. 안 그렇습니까? 사람이 창의력이 있어야죠. 난 아마 자수성가의 대명사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테네시로 이사한 뒤에 땅을 사들이기 시작했고요. 면화 농장을 운영하고 경마에도 투자를 해서 돈을 아주 많이 벌었습니다. 그러다가 테네시 민병대의 지휘관이 됐는데요. 원주민 인디언들과의 전투에서 승리하면서 점차 이름을 알리게 됐죠.
네, 1812년 전쟁 당시 앤드류 잭슨은 크리크 인디언들을 상대로 여러 차례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때 크리크 인디언은 영국군과 동맹을 맺고 미국에 맞서 싸우고 있었는데요. 홀슈밴드 전투에서 크리크 인디언 군대를 완전히 전멸시키자 앤드류 잭슨은 단번에 미국 정규군의 소장으로 임명됐습니다. 텍사스 주립 낙스빌 대학교 대니얼 펠러 교수의 설명을 들어보시죠.
1812년 전쟁 말에 영국군에 맞서서 뉴올리안스를 지키는 군대 지휘관이 됐는데요. 이 전투에서 아주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실 양쪽 군대 규모는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잭슨의 병사들은요, 오합지졸이 모인 거나 마찬가지였죠. 그런 상황에서 여러 해 동안 유럽에서 전투 경험을 쌓은 영국군 정규부대에 맞서서 싸워야 됐던 거죠. 하지만 전투를 벌인 결과 미군이 크게 승리했습니다. 영국군 사상자 수는 2,000명에 달했는데 미군은 수십 명에 불과했거든요. 믿기 어려울 정도로 대단한 승리였죠.
뉴올리안스 전투에서 승리한 뒤 앤드류 잭슨은 국가 영웅으로 떠올랐습니다. 국민들 사이에서 워낙 인기가 높다 보니까 대통령에 출마하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1824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해서 가장 많은 표를 얻었지만 선거인단 과반수를 확보하지 못해서 존 퀸시 애담스에게 대통령 자리를 내주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4년 뒤인 1828년 선거에서 애담스를 누르고 미국의 제7대 대통령으로 당선됐습니다.
Greatly expanded presidential powers. 잭슨은 대통령의 권한을 크게 확대했습니다. 내각을 지배했죠. 이전 대통령들이 하지 않았던 그런 방식으로요. 그때까지는 총리 중심형 내각제와 비슷했습니다. 대통령이 강요들을 지명하긴 했지만 정책을 정할 때는 강요 회의를 열어서 다수결을 따르곤 했죠. 하지만 잭슨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잭슨에게 강요란 대통령이 원하는 방식으로 각 부서를 운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만약 강요가 대통령에게 도전해오면 바로 해임했습니다.
잭슨이 해임한 사람들은 강요들만이 아니었습니다. 취임 첫해에 잭슨은 무려 2,000명에 달하는 연방정부 공무원들을 해임했는데요. 당시까지 대부분 공직은 종신제나 마찬가지였는데 잭슨은 공직을 능력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개방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공무원들을 대폭 교체했던 겁니다.
잭슨은 또 의회에도 도전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특별 이익 집단이라고 부르는 특정인들의 관심사만 다룬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하원 의원들이 특정 선거구 주민들만 한다는 거였죠. 모든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은 정부의 단 한 사람뿐인데 그건 바로 대통령이란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국민을 대표하는 민중 지도자란 생각은 잭슨 때 시작됐는데요. 잭슨은 선거인단 제도를 폐지하고요. 주민들의 직접 선거로 대통령을 선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여러 가지 국내 정책 문제로 잭슨 대통령 지지자들과 반대자들이 대립하면서 이전에 민주공화당에서 두 개 정당이 분리돼 나왔습니다. 잭슨을 지지하는 민주당과 그 반대자들의 모임인 위그당인데요. 두 세력 간의 다툼은 중앙은행 재인가 문제를 두고 정점에 이르렀습니다.
중앙은행 재인가 문제를 둘러싸고 의회와의 대립이 심화되는 가운데 잭슨 대통령이 병을 얻어 자리에 누웠다. 마틴 벤 뮤런이 대통령의 건강을 염려해서 찾아오자 잭슨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다. 마틴, 은행이 날 죽이려고 하고 있어. 하지만 내가 은행을 죽여버리고 말 것이오. 잭슨 대통령은 바로 그 말대로 했다.
네, 앤드류 잭슨 대통령은 미국 중앙은행 재인가 법안을 거부했습니다. 사실 중앙은행은 건국 초기부터 큰 논란이 되었는데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다고 잭슨 전문가 대니얼 펠로 교수는 설명했습니다.
당시 미국은 지금 우리가 개발도상국이라고 분류하는 나라였습니다. 자원이 많고 인구도 성장하고 있었지만 자본이 부족했죠. 미국 연방정부 역시 별로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연방정부의 재정을 강화하기 위해서 중앙은행 설립안이 나온 겁니다. 그런데 당시 중앙은행, 그러니까 미국은행은 민간은행이었습니다. 연방정부의 권한과 민간기업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었는데 잭슨은 이것이 위험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잭슨은 중앙은행 재인가 법안 말고도 수없이 많은 법안을 거부했습니다. 미국의 보통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 법안은 모두 거부했고요. 또 연방정부 권한을 확대하는 법안도 거부했는데요. 근본적으로 잭슨은 주 정부의 권한을 옹호했습니다. 하지만 사우스캐롤라이나주가 연방관세법에 항의해서 연방법 무효화 논쟁이 벌어지자 아주 강경한 자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모든 수입 공산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연방관세법은 남부에 큰 반발을 샀다. 남부 사람들은 북부에만 이득을 주는 혐오스러운 관세라며 불만이 대단했는데 1832년 사우스캐롤라이나주는 주내에서 관세를 징수하는 것을 금지하는 연방법 실시 거부령을 내렸다. 주가 연방헌법을 자유로 해석해서 연방정부가 헌법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되면 그 법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사우스캐롤라이나주는 연방정부가 관세법을 폐지하지 않으면 미 연방에서 탈퇴할 수도 있다고 위협했는데요. 그러자 앤드류 잭슨은 사우스캐롤라이나의 주요 항구인 찰스톤에 연방군을 파견했습니다. 내전이 일어날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차차 관세율을 낮추기로 하는 타협안이 나오면서 간신히 무력 충돌을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잭슨은 중앙정부를 따르지 않아도 되는 주들의 연방은 연방이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논리적으로 연방법 실시를 거부하는 건 주가 연방에서 탈퇴하는 것이 될 텐데 그건 반역행위란 거였죠.
The common people's president.
So he was a general known for his bravery and he's on the $20 bill.
보통 사람들의 대통령, 용감한 장군, 또 $20짜리 지폐에 그려져 있는 인물. 거리에서 만난 미국인들은 잭슨 대통령에 대해서 이런 점들을 먼저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미국 지폐 도안을 다시 한다면 잭슨 대통령의 초상은 빠질 가능성이 크다고 하는데요. 펠러 교수의 설명입니다.
지금 잭슨이 뭘로 제일 유명하냐고 묻는다면 인디언 추방령입니다. 지금 잭슨에 대한 평가는 이전만큼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는 인디언 추방령이 너무나 불공정한 일이었다고 보고 있거든요. 당시 조지아와 엘라베마, 미시시피에 살던 미국 원주민 인디언들을 미시시피강 서부로 강제 이주시킨 겁니다. 나중에 오클라호마 주가 되는 지역으로요. 모두 협정에 따라서 합법적으로 이루어진 일이긴 했죠. 하지만 당시 원주민 인디언들에게 선택의 여지는 없었습니다.
그런 실책에도 불구하고 잭슨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안겨줬는데요. 잭슨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믿고 싶어하는 민주주의의 상징 같은 존재라고 펠로 교수는 말했습니다.
Because he seemed to prove that anyone with enough
재능과 야망만 충분히 있으면 누구든지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미국인들은 아직까지 그런 꿈을 믿고 싶어 하는데요. 꼭 부자나 권력 많은 사람이 아니더라도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했더라도요. 노력하면은 대통령 자리에까지 오를 수 있다는 거죠. 잭슨은 그게 가능하다는 걸 처음으로 보여준 사람이었습니다.
백악관의 주인들, 오늘은 제7대 앤드류 잭슨 대통령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8대 대통령인 마틴 벤 뷰런을 만나봅니다.
BOA 마감 뉴스입니다. 러시아군이 폴란드 국경에 가까운 우크라이나 군 시설을 공격해 35명이 숨지고 134명이 다쳤다고 우크라이나 군 당국이 13일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공격당한 시설에서 과거 외국인 훈련관들이 일하기도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지역 책임자는 러시아 전투기가 야보리우 국제평화안보센터 IPSC에 로켓 30여 발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야보리우 IPSC는 폴란드 국경에서 불과 25km 떨어져 있는 곳으로 우크라이나 서부에서 최대 규모입니다. 공습부 해당 시설에서는 화염이 치솟았고 구급차 19대가 출동한 것이 목격됐습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무기 등 군수문자를 지원하기 위한 용도에 2억 달러 규모의 자금을 승인했다고 미국 백악관이 12일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 고위 관리는 이로써 우크라이나에 제공하는 지원군 규모가 12억 달러에 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에게 메모를 통해 우크라이나 방위를 위해 지정된 해외 원조법을 통해 최대 2억 달러를 배정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해당 자금은 우크라이나를 위한 무기와 기타 군수물자 제공, 군사교육 및 훈련 등에 사용됩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당국자는 우크라이나 최전선 방위군을 지원하기 위해 대전차, 대공시스템, 소형 무기 등을 즉각 제공하겠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수도 크이우 근처에서 전투를 피해 대피하던 사람들을 러시아군이 공격해 아이 한 명을 포함해 7명이 사망했다고 우크라이나 정부당국이 12일 주장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당국은 이날 성명을 내고 러시아군이 크이우 지역 페레모화 마을의 피난 행렬을 공격했고 나머지 피난민들은 다시 마을로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군 당국은 지난 2월 24일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민간인을 공격한다는 주장을 부인해왔습니다. 한편 볼로디미르 젤렌스코의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개전 이후 지금까지 러시아군 31개 전술대대가 괴멸된 상태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우크라이나군 약 1,300명이 전사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젤렌스키 대통령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그리고 올라프 숄츠 현 독일 총리와 현 상황을 논의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BOA 마감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우크라이나 내 인도주의적 상황이 급속하게 악화하고 있고 이는 우크라이나 군 탓이라고 러시아 리아 노보스티 통신이 러시아 국방부 고위관리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러시아군은 현재 우크라이나 내 몇몇 도시를 포위해 격렬한 폭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측이 민간인들을 대피시키기 위한 휴전을 지키지 않는다고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리아 노보스티 통신은 국가 국방관리센터 지휘관 미하일 미진체프가 우크라이나의 인도주의 상황이 지속해서 나빠지고 있고 몇몇 도시들에선 재앙적 수준에 달했다라고 말했다고 이날 보도했습니다. 미진체프는 러시아군이 휴전을 준수하고 있다면서 우크라이나군이 민간인 주거지역에 지뢰를 매설하고 도로와 교량을 파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가 이라크 북부 쿠르드 자치구역 수도 에르빌에 있는 이스라엘 전략자산을 탄도미사일로 공격했다고 13일 발표했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 서방 언론들은 미사일 12발이 에르빌 소재 미국 영사관을 겨냥해 이란에서 발사됐다고 전했습니다. 현지 이라크 관리들은 이번 공격으로 물적 피해가 났지만 인명피해는 없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이란 혁명수비대는 성명을 내고 범죄적인 시온주의 정권이 악행을 또 저지른다면 가혹하고 단호하면서 파괴적인 대응을 맛보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미국 국무부는 이번 공격이 터무니없었다고 비난하며 이번 공격으로 다친 미국인은 없다고 전했습니다. 서방의 대러시아 제재가 이란과의 교역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해달라는 러시아의 요구가 이란 핵합의 복원 협상을 붕괴시킬 수 있다고 프랑스, 영국, 독일 등이 경고했습니다. 이란 핵합의는 이란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는 대가로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를 해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이후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과 독일이 핵합의 복원 협상을 벌이고 있고 현재 막바지 단계의 협상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주 러시아가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로 부과된 경제 제재가 이란과의 교역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해달라고 요구하면서 협상 타결에 암초가 생겼습니다. 지금까지 BOA 마감 뉴스 김정우였습니다. 3월 13일 일요일 저녁 BOA 저녁 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